제가 교회에서 전도 훈련을 담당할 때에 들었던 한 자매님의 이야기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교회에 안 다니던 이 자매가요, 어느 날 사는 게 너무나 괴롭고 힘들게 느껴지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좀 의지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동생이 교회를 다니는 게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동생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야, 너가 다니는 교회는 도대체 어떤 곳이니? 교회에서 어떤 거 가르치니? 이렇게 물었더니요. 그러자 동생이 뭐라고 했냐고요. 아유, 뭐 그냥 그렇지 뭐 이랬답니다. 시큰둥하게 대답을 해서요. 네, 그래서 마음이 너무 어려워진 이 자매가 이번에는 또 친구 중에 교회 다니던 친구가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만나자고, 네, 약속을 하고 같이 식사를 한 다음에 진지하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 내가 요즘 너무 힘든데, 마음이 힘든데 너가 교회에서 무엇을 믿는지 좀 알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요, 당황을 하면서 재빨리 대화의 소재를 다른 데로 바꾸더랍니다. 네,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집에 왔는데 그 자매님이 사는 집이 수지였거든요. 수지에 지구촌교회 수지성전 근처였대요. 그래서 매주 사람들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가던 장면들이 이렇게 떠오르더랍니다. 그래서 아, 일요일 날 교회 주변을 가서 좀 이렇게 서성이면 누군가 나한테 교회 가자고 얘기하지 않을까 해서 일요일 날, 네, 교회 주변을 계속 배회하고 돌아다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도 교회 가자는 얘기를 안 해서 그냥 돌아왔답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요, 너무 마음이 낙심이 돼서 그 다음날 월요일 날 아침에 그냥 본인 스스로 교회 문턱을 넘어서, 네, 수지채플 4층 본당에 들어가서 맨 뒷자리에 앉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그냥 펑펑 울다가 그렇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 제 발로 교회 찾아가서 등록을 하고 새 생명만을 듣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네, 그렇게 복음 듣고 전도 훈련까지 오게 됐다고, 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어떤 분의 또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이분은 전도 훈련하면서 전도 대상자와 약속을 했는데 바람 맞았대요. 그래서 취소가 되어가지고 오늘 좀 쉴까 하다가 도방 전도라도 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교회 주변에 이 사람 저 사람을 이제 찾아다녔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아무도 막 사람들이 다 외면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한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이 아주머니가 이렇게 기다렸다는 듯이 본인에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다녀오세요? 했더니 산에 다녀와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산에는 무슨 일, 가서 어떤 산에 가셨나요? 뭐 하셨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다가 복음을 전하고, 네,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결신기도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내가 오늘 너무 우울해서 산에 올라가서 한참을 울다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한참을 울다가 내려오면서 누군가가 나를 좀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던 중이었는데 이 전도팀을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네, 그렇게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우연처럼 느껴지시나요? 네, 저는 절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도 밖에 나가보면요, 길거리에 가보면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의 소리를 뭐 듣지를 못해서 그렇지 정말 우리 그들의 마음 속에 외로움으로 또 고통 속에서 어떻게 절규하는 그런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좀 도와달라고 갈급하게 외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의 이 안타까운 영혼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이 시간 우리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본문에 나오는 이 빌립 집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전도의 원리를 몇 가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전도의 원리, 첫 번째는 영혼을 향한 거룩한 부담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혼을 향한 거룩한 부담을 품으라. 네, 여러분 중에는 평생을 교회 다니면서, 네, 봉사도 많이 하고 또 직분을 얻고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얼마나 마음을 쏟고 있는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 신앙이 그냥 그저 교회 안에만 머물면서 우리끼리만 만족하고 우리끼리만 교제하고 우리끼리만 행복한 그렇게 우리끼리의 친교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오겠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을 상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물으실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평생 동안 무엇을 하다 이 자리에 왔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땡땡땡 하다 왔습니다. 네, 여러분의 땡땡땡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에너지를 많이 쏟고 열심히 하는 것이 무엇이죠?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답하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주님, 저는 시니어 예배 열심히 참석하다 왔어요. 목장 모임도 열심히 했고요, 성경 공부도 너무너무 열심히 했어요 라고 대답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네, 예배에 참석하고 또 목장 모임하고 성경 공부하는 거 중요한 일이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대답도 가장 중요한 것이 빠진 대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대답은요, 마치 바닷가에서, 네, 이야기 아실 텐데요, 7살짜리 아이를 잃어버려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친구가 어떻게 해요? 예, 맛있는 거 사줄게, 내가 너에게 좋은 선물 줄게, 너를 위해 안마해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네,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네, 우리 주일 메시지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신 이야기죠. 네, 여러분 이것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을 놓쳐버린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6절 말씀을 보면요, 26절에 주님의 사자가 빌립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네, 지금 광야로 가라고 하시죠. 당시 이 빌립 집사님은요, 사마리아 성에서 엄청난 사역의 그 전성기를 누리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막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편안하고 안락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빌립 집사에게 아무도 없는 곳으로 척박한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광야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곳에 한 영혼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요, 우리가 교회라는 이 울타리 안에서 우리끼리만 모이고 우리끼리만 교제하는 것, 우리끼리만 만족하는 것, 이렇게 종교적인 어떤 친목 모임처럼만 머물러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제자의 삶은요, 물론 모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목장 모임도 중요합니다. 성경 공부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그런 낯선 곳, 황량한 곳을 향하여 있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구원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네, 이렇게 고백하였어요. 물론 이것은 바울 사도의 고백이었지만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거룩한 책임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면서 복음에 빚진 우리들이 안일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거룩한 발걸음, 거룩한 모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전도의 원리, 우리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상황을 계산하지 말고 즉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상황을 계산하지 말고 즉시 순종하라. 네,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삶,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결심하면요, 비로소 우리는 진짜 살아 숨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전도라는 것이, 전도하려고 하면요, 사실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네, 부담스러운 일이죠. 왜냐하면 전도할 때 어쩌면 우리의 체면을 걸어야 할 때가 있고요, 자존심을 좀 깎이는 그런 일들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상처를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유, 아직은 내 모습이 좀 온전치 못하니까, 부족하니까 내가 좀 더 거룩해지고 내가 성경 공부 더 많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도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네, 이것은요, 영적인 원리를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완벽해진 다음에 전도하려고 하면, 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전도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완전해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오히려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면, 순종의 마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고요, 우리 삶과 신앙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 전할 때 제일 부담스러운 게 그거잖아요. 아, 내가 평소에 이 사람과의 관계를 좀 잘 맺을걸, 평소에 말 한마디 하더라도 좀 부드럽게 했어야 됐는데, 내가 내 가정과 이웃을 향해서 더 겸손한 모습으로 인내해야 하겠구나. 네,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것이에요.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 전할 때 우리 삶을 돌아보게 되죠. 그 사람들의 눈에 비쳐있는 나의 모습, 나의 진실을 알기 때문에 전도자하고자 하는 그런 영적 부담을 갖는 순간 어느 생활이 바뀝니다. 삶의 거룩함이 회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요, 남을 살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나를 살리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것, 남도 살리고 나도 살릴 수 있는 가장 성경적이고 효과적인 영적 훈련이 전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밖에도 다양한 이유로 우리 전도를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도를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에 힘들죠.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전도할 때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은요, 나를 거절하는 게 아니죠. 네,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빌립 집사님이 어떻게 했는지가 우리 성경 본문에 나오는데요, 27절과 28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네, 27절 시작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즉시 순종하여서 일어나 갔다는 것입니다. 광야로 가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네, 사마리아 성에서의 그 편안하고 네,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좋은 환경들, 그것을 좀부터 떠나서 광야로 가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빌립 집사님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계산을 할 때에 아, 그곳에 사람도 없고 광야인데 내가 거기 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즉시 일어나 발걸음을 옮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부담 주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길을 걷다가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가 또 지인을 만나서 같이 교제하다가 아,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아, 이 사람에게 예수를 전해야 하는구나, 아, 이 영혼 정말 불쌍한데 예수님 꼭 만나면 좋겠다. 네, 그런 거룩한 부담이 우리 가운데에 임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있으시죠? 네, 누구나 다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혹시 아, 나는 아직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은데, 아유, 이 나이에 내가 전도할 수 있을까?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전도하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겠어? 뭐 이런 생각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인간적인 계산으로, 그런 핑계로 숨어버리고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되고 망설여지는 순간이 있다면, 그런 순간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정답이 무엇이냐면요. 정답은 네, 분명합니다. 그럴 때는 100%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혼을 향한 부담을 주셨다면요. 100%입니다. 전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보겠습니다. 할까 말까 망설이면 무조건 하는 것이 정답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망설여지면요 무조건 전해야 해요. 네. 성경은요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언제 전파하라고요?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항상 힘쓰라라고 말씀합니다. 내 상황, 내 형편, 아유 이거 전했다가 분위기 어색해지면 어떡하지? 아유 이랬다가 괜히 이상하게 보는 거 아니야? 그거 다 따지면요 언제 전도해요? 언제 복음 전해요? 언제 전해야 됩니까?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을 주신다면 계산하지 말고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우리 전도의 원리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한 영혼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 영혼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라. 여기서 말하는 한 영혼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네, 빌립 집사님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한 영혼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님을 지금 보내셨고요. 그 한 영혼을 만나게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그에게 이루신 것입니다. 빌립 집사님은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쓰임받는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통로였다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님이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부담에 순종하여 광야로 나아갔을 때에 그곳에 놀랍게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였나요? 바로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았던 고위관리직이었어요. 현직 장관이었던 내시였습니다. 어디서 왔냐면요, 저 멀리 에티오피아가 아프리카에 있잖아요. 아프리카 땅에서 예루살렘까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차를 타고 지금 돌아가던 길이었어요. 근데 그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었나요? 이사야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가 읽었던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8절 말씀은요,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곤욕을 당하시고 양이 자신의 털을 깎이는 자 앞에서 잠잠한 것 같이 입을 열지 않고 죽음으로 우리 죄를 대신하였다는 그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약 한 640년, 한 700년 전에 그런 계시인데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하실지에 대해서 마치 눈앞에서 직접 보고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기록을 해놓았던 그런 구약의 복음 내용입니다. 구약에 담겨있는 십자가 복음이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근데 그 장관이 빌립에게 질문을 했어요. 이 이사야서에 지금 여기 고난당하고 있는 이 도살장으로 끌려가고 있는 이 양과 같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선지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빌립이요, 이야기를 듣고요, 그의 가슴이 얼마나 네, 뛰었을까요? 오늘 본문 35절 말씀을 보면요,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파하니. 아멘. 바로 그 순간 빌립 집사님은요, 그 구절의 비밀을 풀어서 장관에게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장관님, 그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그 고난당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당신과 나의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당신과 나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이제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습니다라고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에 장관의 인생에 묻고 있었던 그 오래된 질문들, 영혼의 어둠이 눈 녹듯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어떤 지식이나 말솜씨로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가끔 전도 현장에 나가면요, 기독교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말싸움을 걸어오시는 분이 있어요. 교회에 대한 또 뭐 목회자나 또 기독교 역사에 관한 이 기독교인들의 그동안의 참 부족한 모습들로 인해서 또 어떤 변증법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하고 복음 전하면서 성경이 지식이 많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의 이야기와 이런 거를 뭐 나의 지식과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다 무찔러야 되겠다, 다 박살내야 되겠다, 만약에 그 사람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다 꼼짝 못하게 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예수 믿을 것 같아요? 절대 믿지 않습니다. 기분 나빠가지고 다시는 예수 믿는 사람들 안 만나려고 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복음은 지식이나 말씀씨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전하고 들려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하고 빌립이 전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을 목마른 영혼들에게, 갈급한 영혼들에게 있는 그대로 들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들려준다고 하니까 부담스럽죠. 아, 내가 얘기해 줄 게 없는 것 같은데. 아니요, 여러분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지를 네, 더듬거려도 좋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장 잘 아시는 우리 성경 구절 중에 하나, 모든 사람들이 암송한다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네, 한번 암송해볼까요? 또 자막에도 나오는데 한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너무 잘하셨어요. 이 한 구절이면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이 안에 복음이 다 담겨 있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그분이 나를 내 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분을 믿는 자들 영생을 얻는구나. 이 얘기를 전해주시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더듬거려도요, 일단 전해주고 나면, 들려주면 그 사람에게, 영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 자체에 영혼을 살리는 능력과 권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지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우리가 입을 열어서 전해주지 않으면 그들은 들을 수도 믿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광야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장관에게 있었던 인생의 짐들이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그 장관은요, 그 복음의 내용을 깨닫고 나서 앞에 무릉덩이를 발견하자마자 권위도 버리고 체면도 버리고 그곳에 가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에디오피아 장관이 이후에 자기 나라로 돌아갔을 텐데요, 돌아가서 무엇을 하였을까요? 네, 이건 성경에 나오지 않는 얘기인데요, 추측컨대 아마도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돌아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뜨거운 열정이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그 이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음을 품고 자기 나라로 돌아간 그 에디오피아의 그 장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일까요? 놀랍게도요, 나중에 훗날 이 에디오피아라는 나라가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그런 기독교 전통을 가진 나라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제가 신문기사를 좀 찾아봤는데요, 신문기사를 보니까, 신문 좀 보이세요? 네, 장은실 안 보여도 돼요. 1968년 신문이에요. 여러분, 1968년에 몇 살이셨어요? 국민학생? 네, 청년이나 뭐 청소년 이때쯤이셨을 것 같은데, 이때 에티오피아의 셀라시에라는 국왕이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그때 여러분 중에 아마 태극기 들고 나가서 에티오피아 국발 깃발 흔든 분도, 광화문에서 흔든 분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방문하였는데요, 주일이 되자 이 국왕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얘기를 해서요, 경호팀이 비상에 걸렸대요. 도대체 이분을 데리고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해서, 거기 기사를 제가 좀 그 텍스트를 좀 이렇게 띄워놨는데요, 영락교회에 가서요 그가 예배를 드리고 한경직 목사님의 설교 메시지를 이 셀라시아 국왕이 네, 듣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춘천에 있는 에티오피아 6.25 참전비에 가서 또 참 그 기념식에 참석하고 돌아갔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에디오피아라는 나라. 여러분 이것은 저는 빌립에서 시작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는지, 그 아프리카 땅에, 그 내 에디오피아 땅에, 정말 전 세계 유럽보다도 먼저 그 땅이 기독교 전통을, 정말 기독교 국가, 나중에 물론 이슬람의 공격을 막아고 어려운 국빈국이 되었지만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펼쳐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밖에 나가보면요, 길에 나가보면, 아니 나가지 않고 우리 주변만 보더라도요, 하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은 누구신지, 사람은 왜 사는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무튼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는 이 질문을 가지고 그 질문들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찾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요, 저는 그런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시니어 지구의 우리 많은 성도님들을 이제 그 기도 제목들을 보았어요. 어느 목장 기도 제목을 보니까 이런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요. 야쿠르트 아줌마 접촉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네, 친정 조카 구원을 위해서, 요양보호사 전도를 위해서, 동생과 오빠와 조카를 위한 구원을 위해서, 며느리에게 교회가 좋다고 가보라고 이야기하겠다고 그렇게 적으셨다고요. 또 6개월 동안 한 영혼에게 전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 제목을 적으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포기하지 않고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영혼들에게 구원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마음의 부담들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도의 부담이 올 때, 전도의 부담이 올 때에 기도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네, 오래전 여러분을 주님께 인도하셨던 빌립이 있었을 것이에요. 빌립 없이 이 자리에 온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요, 우리가 빌립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빌립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아유, 내가 전도할 수 있을까? 이제 몸도 아프고 젊은이들처럼 저렇게 뛰어다닐 힘도 없는데 어떻게 전도를 할까 하는 그런 마음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에게는요, 힘과 건강이 있죠. 네. 그런데 우리 시니어 가족들에게는요, 더 대단한 것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연륜과 영적인 자산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니어 분들에게는 평생 교회를 지켜오면서 그렇게 눈물로 쌓아오셨던 그런 기도의 무릎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다. 모진 인생의 풍파를 다 겪으면서 다듬어 온 인생의 연륜과 깊이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시니어 가족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에 영혼을 위한, 하나님 오늘 복음이 필요한 영혼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고 그냥 누군가 하겠지 뭐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격려하면서 믿음으로 우리 시니어 식구 모두가 다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요, 직접 내가 복음 전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네, 우리 교회가 가을에 뭐 하죠? 네, 블레싱 전도 축제 하잖아요. 네, 나랑 같이 교회 가서 좋은 말씀,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보자고 손잡고 데려오는 일,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밥 먹이는 거. 네, 정성을 쫓고 손붙잡고 끌고 오는 거. 네, 여러분 그거 하시면 됩니다. 우리 시녀분들이 제일 잘하시는 일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복음이 영혼이 필요한,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부담을 주시고 계시다면 여러분 먼저 믿음으로 기도하시고요,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훗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에, 주님, 내가 가진 모든 사랑과 이 복음을 땅 위에 다 쏟고 왔습니다. 주님, 저 잘했죠?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렇게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시니어 가족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 앞에 있는 저 영혼들에게 주님께서 복음 전하라고 하셨는데도 힘들고 어려워하는 저 영혼을 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한 채 지금까지 왔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주님, 나의 체면 때문에, 나의 자존심 때문에 혹시라도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그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그냥 외면하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구원은 우리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나의 자녀들, 나의 손주들이 예수님 먼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친구와 나의 이웃들이 생명의 복음 듣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 나로 하여금 빌립과 같이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지상대명령 앞에 귀한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복음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습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인생의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외로움과 공허함에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그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에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립 집사님과 같이 담대하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해 광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상황을 계산하며 아버지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얻으여 천국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멸망이 아닌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길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혼이 분명히 있었고 그곳에 빌립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주께서 부담 주실 때에 미루지 않게 하시고 즉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이 심판으로 가지 않도록, 멸망을 가지 않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그래야 우리의 자녀와 손주들, 형제와 친척들, 이웃과 친구들이 복음으로 인해 정말 생명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할 때에 우리가 예수가 필요한 영혼들에게 들려줘야 할 이야기, 우리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이 찬양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하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예수 이름이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이 구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이름을 전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영혼 구원을 향한 그 거룩한 부담을 품고 기도로 순종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시니어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